예,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 논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반면교사라는 말과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반면교사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반대쪽에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단점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에게서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까? 네, 아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못 찾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인간에게는 70%의 장점이 있고 또 30%의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나쁜 면 한 3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부풀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을 조금만 걷어내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늘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갈수록 스승이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이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가장 또 훌륭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는 PK로서 영락교회에서 자라면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원론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부교역자들 자녀들을 가끔씩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제 사진을 어렸을 때 사진을 뒤져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안아주셨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인자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따뜻한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이심을 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청빈한 모습 그런 어떤 성품들 그런 것을 보면서 한경진 목사님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와서 나성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나성영락교회도 이 영락교회를 세우신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이나 아니면 LA나 이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목사님들 후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 기준을 그렇게 그런 기준을 대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보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목사가 왜 그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목사님만 달라져야 된다, 목사님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대한항공에서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지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거기 꼭대기 층에 있는 그 뷔페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그 대한항공 그 호텔 거기 꼭대기에 있는 뷔페는 절대 가면 안 돼. 목사님은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보니까 정말 저희 가족이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대접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 식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LA에 있을 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권사님이 목사님들에게만 거기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권사님은 거기 자주 다니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시면 안 되니까 거기 가보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목사님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여기까지만, 목사는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기준을 목사에게만 세워놓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을 목사님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내가 생각해 놓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 하나는 조련사가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벙고래 쇼가 있어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큰 고래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켰을까, 이렇게 어떻게 조련을 시켰을까라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논란이 되어서 이 벙고래 쇼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벙고래도 잘 조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 왕실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좀 여러분, 흔히 사람은 어떻다라고 합니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달라지려고 하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저 사람 그대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저도 변화시키실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꺾여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세계 역사의 큰 두 가지 축을 말하라면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내 사정과 내 환경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좀 내가 꺾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직접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는요 3대 신앙인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경건한 유대인인 유네게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조련사를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선교 여행할 때 쓴 책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가장 엑기스가 담긴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전달해야 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이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디모데는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디모데가 사도바울과 함께 이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가 2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이 기질 자체가 상당히 수줍음이 많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디모데가 아무래도 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질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육체적으로 허약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디모데가 교회를 책임지기에는 단임 목회를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연소함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연소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연로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좀 복장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강한 반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뭐뭐 함으로써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요,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그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특별히 말과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행일치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스승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교과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서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나처럼은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그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드리고 그냥 한번 듣고 가는 그런 참고서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요, 여러분, 저는 완전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하라, 독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런 말이, 이런 자세가,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데 이 사탄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공격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다른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했는데 그 앞에 사단이 먼저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사단이 자기의 명령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사탄의, 자기의 그 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 어떤 내 고집, 여러분 내 뜻이 먼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가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읽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우리의 성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일을 계속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고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 나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행일치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노력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는 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소망의 집사님 가정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셔서 집사님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셔서 이 집사님 댁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성경을 좀 몇 덕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좀 이런 영적인 좀 자랑을 하고 싶고 또 영적인 열매들을 남기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제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뒤엉켜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서만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삶이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만 그런 부담감을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신전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